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하십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분열의 원인을 이 복음을 교인들이 이 세상의 지혜로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세상 학문처럼 좋은 선생님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면 이 얻어지는 세상의 지혜로 봤던 것이고 그래서 자기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이 사역자들을 선생님으로 자랑하고 또 그 사역자들에게 받은 이 복음을 지식으로 이들이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이제 2장에서부터 꼼꼼히 지적을 하면서 바로잡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지적한 것에 의하면 이 복음은 이 세상의 지혜처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우리가 읽은 7절에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말은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이 대표 주작격인 이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거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이 걸림돌로 생각을 했고 또 지혜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헬라인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참 미련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 자체가 그 문제가 있어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이 전혀 범주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전혀 다른 범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는 전달의 방식도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화려한 언변 그리고 수사력 그리고 굉장한 어떤 논리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전달되는 것이 대부분이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전달의 방식은 1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미련한 것, 즉 이 선포의 방식, 이 설교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납득 그리고 치밀한 어떤 논리의 전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이 복음의 사역자가 일방적인 방식으로 이 원사이드로 선포하는 그런 지식의 전달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수사학과 논리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고린도 도시의 분위기를 따라서 보면 이 미련한 방법인 전도의 방식으로 전하는 이 모든 복음과 또 복음의 전달 방식이 얼마나 탐탁치 않게 여겨졌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미리 알고 이 전도의 미련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이 좀 극단적인 설명으로 방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니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 역시도 세상의 방식으로 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지혜보다 못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좋아하는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논리의 방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멸시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알고 보니 이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지혜였다는 것이 확 드러나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했던 세상의 지혜가 아,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무릎을 꿇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뭐 설교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인간의 교만을 꺾을 수 있을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달케 하시고 그것을 받아서 아, 이게 정말 미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감탄하면서 그들의 교만을 꺾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원하시기에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세상의 지혜자들을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6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의 역사로 굉장히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의 지혜와는 다르다는 이 말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라는 전혀 다른 범주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피조물에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징이 유한하고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라는 말입니다. 뭐 유한하고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 좀 어렵게 들리지만 내내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피조물에서 나온 세상의 지혜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고 또 공간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면 이 세상의 지혜는 상대적이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우리도 이것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최첨단의 기술이라 할지라도 불과 3년, 뭐 5년이 지나면 영 쓸모없는 지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세상 지혜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피조물에서 나왔으니 그만큼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고 그래서 지혜가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서 이 세상 지혜를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는 패권을 갖고 있는 어떤 권력가를 의미하지만 또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지혜자들의 지혜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막강한 정치가 그리고 그 시대를 딱 주름잡았던 지혜자의 지혜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장소가 바뀌면 여전히 없어질 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피조물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가 영원하고 무제한적이고 무한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절대적이라는 말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장소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세전에 미리 정했다는 것은 시대가 지나고 장소가 바뀌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입니다. 피조물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이니 당연히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사야 64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갖는 특성들을 이제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여기서 이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갖는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눈, 귀, 마음은 이게 아니라 이제 영입니다. 이제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말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범주 바깥에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 밖에서 일어나는 지혜니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도록 반드시 그것을 도와주는 분이 계셔야 합니다. 그 도와주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된 등장 주인공이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머리와 귀로 들을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해서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정확하게 전하는 것일까요? 그 단서가, 그 클루가 바로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별칭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뭐 하나님의 생각 정도로 이 단어를 치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곧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을 좀 보다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드는데 바로 사람의 영, 즉 사람의 생각과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즉 그 사람의 생각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본인의 생각, 본인의 영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말 속담에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여기서 이제 길이라고 하는 이것이 길이를 재는 단어인데 한 2m 정도가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열 길 물속이라고 하니까 뭐 20m가 되는 물속이죠. 그러니까 꽤나 깊은 물속입니다. 근데 그렇게 깊은 물속이라도 그 물길은 아는데 2m가 채 안 되는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속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아, 저 사람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마음속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 생각은 그 사람밖에 모르니, 즉 바울의 표현이 하면 그 사람의 영밖에 모르니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밖에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말 표현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갔다 나오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지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보혜사는 성령이죠. 성령께서 누구의 보냄을 받았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또 한 분 바로 내 이름 즉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보냄을 받고 또한 아들을 통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에 대하여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그대로 실행해내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신 이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성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대로 실행하신 이 모든 구원의 생각들을 고스란히 성령께서 받으셔서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각 세 분이 세 분의 신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분이 마치 한 사람처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고스란히 누가 우리에게 배달을 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에게 배달을 하셔서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즉 3 이퀄 1의 하나님께서 성립되시고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같은 생각을 가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의 하나님의 생각을 딱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보게 하시니 구원의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부의 영, 성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의 지혜로는 그리고 인간의 경험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구원의 일들을 이해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의 하나님을 지혜의 영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말한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구원의 모든 일들을 비로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경륜적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으신 구원의 적용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구원의 적용에 관련된 이 성령의 사역을 각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으키시 아니하면 구원의 방법 그리고 구원의 모든 능력을 복음의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구원에 이르는 거침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탁월한 세상적인 지혜의 안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그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다 까먹고 마치 복음이 세상의 지혜인 양 자기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깡그리 놓친 채 그냥 자기들이 공부해서 마치 큰 득도라도 한 듯이 서로 싸우고 서로 패가 갈려서 내 지혜가 제일이다 그리고 내 지혜를 가리킨 사역자 선생님이 제일이다 라고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니들이 학벌 높은 자가 어디 있으며 문벌이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몰아붙이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이해하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의 주도권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도 아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제가 굉장히 대조적인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윤호진 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불교로 박사 학위를 받은 학승이십니다. 참고로 불교회는 두 종류의 이 승려가 있다는데요. 하나는 학승과 하나는 선승이라고 합니다. 학승은 말 그대로 공부하는 승려가 학승이고, 또 선승은 이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틀어 박혀서 이렇게 수도하는, 수행하는 이분이 바로 선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학승으로서 이제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이제 불교학으로 받은 거죠. 근데 이분이 프랑스에서 이 불교로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프랑스의 수도원에서 머물렀다 합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수도원에서 자기의 논문도 쓰면서 또 그분에게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와 있으니 뭐 일종의 뭐라 그럴까, 뭐 예의상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도원에서 꽤나 오랜 시간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그분이 꼼꼼하게 성경을 읽고 난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경은 정말 믿을 게 못 된다, 어떻게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을 굉장히 불쌍하게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믿고 있으며 그걸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스님을 보면서 굉장히 이상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지혜의 시각으로 보면 그분은 분명히 파리의 프랑스에서 유명한 소르본 대학의 박사 출신이고, 자기는 기껏해야 신학교에 나온 석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건데, 자기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가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사님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석사든 학사든 뭐든 그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과 14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그 박사 학위를 받으신 그 학승으로 옮겨가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정신세계, 경험세계, 그리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만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성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역사들이 다 우습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급한 대로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을 뿐더러 이것을 가르치기까지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그 끝에 끝나는 말들이 분별하다라는 말로 끝나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말로는 똑같은 분별이지만 헬라어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13절의 분별은 헬라어로 신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해석한다,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의 분별은 아나클리로라는 뜻으로 비판적으로 이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보면 성경 말씀을 분별을 하는데, 어떻게 분별하냐면 그냥 맹목적으로 막 받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것을 마음에 품고 이것을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 밖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혜사인 성령께서 이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이것을 더 넘어 가르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 전에 이전의 삶을 살아왔던 보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을 전혀 딴 관점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다른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로자리아 버터필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뭐 좀 유명하신 분이라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뉴욕 시라큐스 대학의 여성학 그리고 영문학 교수였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회심하기 전에 레즈비언이었고 또 활발하게 여성 운동을 펼쳐왔던 이 페미니스트 그리고 사회운동가였습니다. 학교에서 이분을 종신교수로 제안할 만큼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셨고, 또 성소수자 LGBT라고 하죠, 뭐 게이와 레즈비언 그리고 이 트랜스젠더의 권익을 위해서 굉장히 앞장서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의 연설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합니다. 페미니즘은 여자들을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사수를 행하게 하며 자본주의를 파괴하고 결국은 레즈비언들로 만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합니다. 그러니 이 페미니스트가 이 말을 듣고 속된 말로 뚜껑이 확 열린 거지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기독교는 도대체 뭘 믿고 있나?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심오한 사상에 이 마음을 두기보다는 왜 그렇게 예수라는 한 사람에 집착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파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기로 결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우선 작업에 들어가기 앞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칼럼을 그 뉴욕의 어떤 지역 신문에 칼럼으로 냈다 합니다. 그러자 그 글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수많은 격려 편지와 더불어 수많은 협박 편지를 받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들 중에서 격려도 아니고 그리고 협박도 아닌 애매한 그런 영역에 그런 편의 편지를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바로 그 시라큐스 개혁 장로교회 담임 목사였던 켄 스미스 목사님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 버터필드 교수님을 공격하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 질문들로 가득했다 합니다. 당신이 쓴 이 칼럼의 결론은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어떻게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검증하였는가?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들이 적혀 있는 편지였다고 합니다. 그 질문들을 이 교수님이 딱 받고 나니, 아, 학자로서 내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기독교를 봐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꼼꼼히 읽어야겠다, 연구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편지를 보낸 스미스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고, 이 목사님 부부가 의외로 굉장히 이 버터필드 교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여서 저녁 식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차피 리서치를 해야 되니까 오케이, 이 기회에 좀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마음에 그 목사님의 초대를 흔쾌히 응했고, 또 현역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을 만난다고 하니 단단한 각오를 하고 이제 논쟁할 준비를 하고 딱 찾아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만난 그 스미스 목사님은 이전에 만난 그리스도인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그 부드럽고 자비로운 모습에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때서부터 이분이 본격적으로 자기의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루에 꼬박 5시간씩 할애를 해서 꼼꼼하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자기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 서투니까 성경의 모든 번역본들을 모아서 비교하면서 읽기 시작하였다 합니다. 그분의 간증 그리고 그분의 책의 표현에 의하면 정말로 마치 종이가 잉크를 빨아들이듯이 그분이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 합니다. 그래야 우파 교인들을 제대로 공격할 수 있고 또 학자로서 아주 객관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러한 고민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정말로 존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훗날 우리를 심판하실 그 주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만약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큰 공경에 처해 있다면 정말로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나는 마음으로 고민하던 차에 그녀의 트랜스젠더 친구로부터 여러 기독교의 서적들을 받게 되었고 그 책 중에 하나인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던 차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7절을 읽게 되었다 합니다. 그 부분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들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밀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분이 이 성경을 딱 읽고 난 후에 마치 성경이 자신의 삶에 자신의 삶의 목차를 정확히 짚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마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상상을 하게 되었답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선악과 앞에 있어도 나는 분명히 하와처럼 이 선악과를 먹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자기보다 더 커져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저 책이 한 400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심의 과정이 굉장히 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사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일단 결론적으로 이분은 현재 목회자인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목사의 삶으로 그리고 이 네 명의 아이를 입양한 엄마로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기독교 운동가로 기독교 저술가로 그리고 기독교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의 내용을 비록 좀 길지만 인용해 드린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르본 대학을 나온 이 박사 출신의 승려나 이 버러필드 교수님이나 모두 성경을 나름대로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를 갖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13절의 말씀대로 이 성령께서 버러필드 교수님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이해하게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읽어도 이걸 어떻게 믿어? 라는 결론을 내렸고 한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뒤바꿔지는 놀라운 깨달음의 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신령한 자는 결코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믿게 된 모든 믿음의 내용들은 육의 사람들이 결코 판단할 수 없는 이 범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이 버터필드 교수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 성령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니 결국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냥 뒤로 백업하면 되고 있지 않은가? 버터필드 교수처럼 그냥 나타나셔서 그냥 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안 하고 있는 내 자신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성경 읽기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알고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그 주를 가리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설명이자 또한 권면인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가진 자, 즉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은 자는 모두 다 주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으로 가득 찬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성령 충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어떤 연상들을 하시죠? 막 손에 막 장풍 나가고, 그렇죠? 막 기도할 때 막 스바름 세게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물론 그것도 한 일면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한 삶은 주의 마음으로 가득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복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싶어하는 열정이 아주 가득합니다. 목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잘 배워가지고 내 모르는 사람들 가르쳐야지라고 하는 그 열정이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주의 마음으로 가득하니 그 마음으로 어떻게 가르칠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피면 읽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더불어 이것을 내 옆에 사람에게 가르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마음을 가져서 주의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가장 기본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예, 김일건 집사님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성경은 맞습니다. 읽는 겁니다. 읽는 거. 성경을 읽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게 되므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활동, 그리고 하나님의 가득 찬 하나님의 마음이 비로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우리에게 들리고 보게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계속하지요.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경험적 세계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경험 세계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참여하고 있는 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이제 줌으로 한 이틀간 했는데요. 그 컨퍼런스에서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걱정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 목회자들도 혼자 정말로 말씀 읽고 또 말씀에 연구하려고 하지 않으면 성경 하루하루 꼬박 빠지지 않고 읽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근데 지금 서로 교회에서 대면하지 못하고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오죽하겠느냐라는 한 걱정들을 다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대면하지 못하는 건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지체들하고 서로 대면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지체들과의 서로 대면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못 나온다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도 안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비록 대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화로 카톡으로 어떻게든지 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가? 라고 도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받는 건 물론 알고 계시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까지도 그래 너희가 어려우니 어떻게 하겠니? 라고 양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마음, 주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길 원하고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코로나의 시대에 잘 훈련되고 코로나의 시대에 내가 이것을 놓지 않고 있을 때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서로 대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주의 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시간이 끝나고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